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던 후보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4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28%로 3위를 기록했던 신한 오한 승리단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2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인민동맹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한 대표는 1차 투표에서 2위를 했던 케말 클루츠다르올루 공화인민당 후보가 미래에 대해 우리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지지는 테러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국영 T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오한 대표의 연대가 우리나라에 이로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오한 대표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튀르크 국가기구 국가들과의 관계와 테러와의 싸움 등 많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오한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 사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어제 연방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협상 직후 성명을 통해 협상을 위한 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디폴트, 채무불이행 상태가 협상 테이블에 있지 않으며 초당적 합의를 향한 선의만이 협상이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나,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과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 그리고 우리 참모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도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가 그동안의 협상 중 최고였다면서도 생산적이었지만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매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면과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달 1일까지 연방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다음 달 초까지 정부 부채를 모두 지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오늘 우크라이나 접경 자국 영토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공작원들과 전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러시아 벨고로드주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테러 작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어제 벨고로드 지역에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이 침입했다고 주장했으며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어제 전투에서 적어도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또 대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을 인용해 러시아 시민들로 구성된 두 개의 러시아 무장 반군단체, 러시아 자유군단과 러시아 의용군단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이른 시각 주요 전선에서 30회 이상의 충돌이 있었으며 남부 바흐무트와 마린카가 전투의 중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제공받더라도 전황을 극적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켄달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F-16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겠지만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게임체인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켄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공중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는 양국 간 전쟁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켄달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F-16 등 전투기 조종을 위해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국제사회의 통합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로 미한일 3자 협력이 새 차원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G7을 계기로 미한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외교, 안보, 경제의 밀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최고는 19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3자 협력이 새 차원으로 격상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더 큰 진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과 동영상을 통해 G7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큰 진전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더 단결되고 단호하며 결의에 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히로시마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인도와 양자회담을 가진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에 공동 대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며칠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계에서 더 큰 경제력과 회복력 있는 미래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담 폐막일인 21일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한국과 함께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에서 우리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한일 3자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Japan have never.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일본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긴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동맹국 사이에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clear understanding among most of our allies that in fact if China were to act unilaterally there would be a response.
대각관도 21일 발표한 G7 정상회의 결과 설명 자료를 통해 한국 등 파트너와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호주, 브라질, 오세아니아 지역의 쿡제도, 인도양의 코모로 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등 초청국 정상들을 만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전 세계의 식량 안보와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 영토 보존,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식량 안보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한국 등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회원국들의 연대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는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G7 정상회의 최초로 핵군축 성명이 채택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1일에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공조 등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한일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에 맞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진영 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이들 세 나라 또는 세 나라 또한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밀착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들은 최근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와 3자회담을 연이어 가졌고 대북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세 나라 공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정상들에 대한 워싱턴 초청으로 탄력을 더하며 한층 심화,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번 G7 공동성명은 국제 규범을 어기는 행태에 대해 북중러를 각각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국을 향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주요국들이 이런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한 밀착 강도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두드러진 것은 지난 3월 말 부임한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최근 광폭 행보입니다. 왕 대사는 지난 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고 이후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덕훈 내각총리 등 북한 경제 관료들을 연이어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과 전통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미한일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북중 간 밀착도 한층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권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단됐던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중 간에 그동안에 단절되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친서 외교를 하고 성명 같은 거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중 관계를 긴밀하게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도 긴밀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외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고 더 고위층으로까지 진전되는 그런 과정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중 간 교역 규모는 철도와 해상 무역을 통해 올 들어 신종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북중 누적 무역액은 6억 8,46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0% 늘었습니다. 남은 것은 육로 무역과 인적 교류 재개인데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1일 북한이 6월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대회에 참가할 듯한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중국 전문가인 이상숙 교수는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쪽에서 북한 쪽 관광을 하는 업체들이 관련 파트너 업체들한테 곧 관광이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메일을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서방 세계의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으로 북중러가 고위급 정치인들의 대면 교류를 통한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미한일 세 나라 정상들의 최근 잦은 회동에 맞서 북중러도 정상회담을 가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당분간 힘들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두 나라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밀착 관계에 시동을 걸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론 정상들이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임 교수는 진영 간 대립이 오랜 기간 심화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북중이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대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 한국 간의 군사협력 움직임은 실질적인 새로운 동부아시아의 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가 있죠.
임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한반도 동해상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이 상징적 수준에서나마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공식화하는 데 아직은 신중할 것이라며 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와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 등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을 통한 대서방 외교전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2일 관련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두 지도자를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회담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은 21일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3국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이 개최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다자 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로 열리는 첫 미한일 정상회담이 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가치 연대를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안보, 경제, 인권 등 전방위에 걸쳐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일본의 초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G7 초청국 확대 세션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거듭 강조하며 G7의 중러 견제에 동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2일 VOA와 통화에서 한국이 G7 이후에도 미국과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경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relationships with China and Russia are going to be more difficult going forward. In part because President Yoon is aligning very strongly with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미국과 매우 강하게 연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윤 대통령의 구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과 연대하면서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연대가 더욱 심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이 G7 회의를 계기로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한 3국 간 새로운 공조의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세 나라가 북한에 대한 대응과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2일 VOA에 이번 정상회담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강렬했고 삼각공조와 한일 간 관여와 협력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그 메시지가 분명히 각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간 새로운 수준의 공조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을 예상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당장은 안보 분야, 특히 북한의 전략무기 역량 증진에 대응하는 데 미한일 3국과 한일 양자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진정한 보상은 경제 안보, 기후변화, 글로벌 개발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세 나라의 공통 관심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미한일의 새로운 수준의 공조가 안보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의 투자 협력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hip, which thus far has focused primarily on inter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focused on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지금까지 미국, 일본, 한국 관계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국제 안보 협력에 주로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기반 시설과 투자 협력에 초점을 맞춘 다자 구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 국장은 22일 VOA에 미한일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로 첨단 기술, 기후 변화, 경제 안보를 꼽았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한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선도국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도 세 나라가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allenge, though, is that retaliation often leads to simply retaliation by the other side and escalation. So ultimately, what it really comes down to is.
스탱거론 국장은 경제 강압에 대한 보복은 단순한 상대방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가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출 통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한국 수입품의 4천여 개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데 그중 절반은 중국산 수입품이라며 주요 광물, 부품 등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공급 경로를 만들면 공급망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 능력을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한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Really,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s in Washington and Tokyo and Seoul, there's really we've turned a new page. We've gone back to much greater cooperation.
클링너 연구원은 세 나라가 협력을 심화했고 확장했다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추세로 안보 공조가 심화되고 경제 협력도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과 관광이 증가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2일 유럽연합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며 한국과 유럽연합이 전략 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 무력 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stant nuclear saber rattling.
한국과 EU는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 대한민국 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셸 상임위원장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한 데 이어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정책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 집단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점도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EU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번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EU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EU 측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EU 지도부를 포함해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엔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한일 3자 정상회담도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초청으로 G7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G7 회원국의 대중 대러 견제 노선에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은 22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G7 국가들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국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프렌치를 하원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성공적인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길 의원은 최근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경제대국 중 한 곳으로 성장한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일상적인 위협과 중국 공산당의 점증하는 공세로부터 활기찬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과 독재적인 공화국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인들의 진념,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건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70년간 놀라운 변화라며 우리는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자유와 번영을 계속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칸소주가 지역구인 힐 의원은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월 하원 의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제32차 미한일 의원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 상하원에서는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동반결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채택됐고 하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주기자, 영내 평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 미 7공군은 22일 대북 억제력과 관련해 미한 공군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 공보실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미한 공군은 침략을 억제하고 정전을 유지하며 한국을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물리치기 위해 계속 함께 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보실은 모든 연합훈련은 성격상 완전히 방어적이며 다른 국가를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B-52H, B-1B 같은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8일 한국공군대학특별강연에서 미한공군이 연합훈련과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터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이번에는 소규모 대열이 포착됐습니다. 차량에 이어 병력이 등장하면서 북한이 7월 혹은 9월을 겨냥한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병력의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포착된 건 지난 19일입니다.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 점 형태로 나타난 이들 대열은 4개로 각각 훈련장 중앙지대 북쪽과 북동쪽 그리고 중심부로 이어지는 길목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각 대열의 도열한 병력 수를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한 위성사진 전문가들의 이전 감식 결과를 고려할 때 이날 열병식 훈련장에는 약 200명에서 최대 12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들 대열은 한반도 시각 오전 10시 21분과 오전 10시 27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각각 다른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분 사이 이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이들 대열이 이동 중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5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차량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BOA도 지난 14일과 15일 위성사진을 통해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공터에 주차된 차량 50대에서 100대를 확인했는데 이들 차량은 19일과 20일, 22일에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규모 차량 혹은 병력이 포착된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에 전투기 혹은 헬리콥터가 도열하고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나는데 이런 정황은 모두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발견된 지 약 나흘 만에 병력까지 발견되면서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에 점차 무게가 실립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승절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많은 이목을 끄는 건 현장에 동원되는 무기의 종류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또 다른 ICBM인 화성 17형,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존재가 확인된 전술핵 운용 부대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 원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김 전 회장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 총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 회장이 대북 중개업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 대동강 맥주와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한 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북관계에서 대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강제실종 방지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22일 국제 강제실종 주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 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국내 법원에서의 북한 납치와 강제실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법무부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행한 납치 및 강제실종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 규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가 강제실종과 관련한 수사와 기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와 한국의 전환기정위 워킹그룹,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국제 강제실종 반대 연합과 아시아 비자발적 실종 반대 연합 등의 국제 단체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에 참여한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일 BOA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과 납치 문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제 강제실종 주간을 맞아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urg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quickly and effectively
스칼라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실종 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법무부가 세계적인 중추국가의 기관으로서 북한의 강제실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실종과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실종 방지협약 가입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 방지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내 이행법률 제정 등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머리카락을 가발과 속눈썹 제품으로 가공해 되파는 여객 가공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중국산 식량 수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월에 이어 4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이었습니다. 중국 해관청서가 20일 공개한 4월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총 102톤에 달하는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268만 달러로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액 3,421만 달러의 66.3%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전달인 3월에도 796만 달러어치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며 가발을 전체 대중수출품 중 1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이 3월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4월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가발 제조와 관련이 있는 머리카락이란 점입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94.5톤, 금액으로는 1,183만 달러어치의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개월간 중국에서 사람 머리카락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해 가발로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하는 여괴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무역을 재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는 OEM 무역이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은 중국산 식량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최근 6개월 동안 중국에서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 등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4월 북한의 단립종과 장립종 쌀 수입액은 각각 506만 9천 달러와 78만 3천 달러로 3월의 장 단립종 쌀 수입액 2,175만 7천 달러의 약 27%에 불과했습니다. 또 4월 쌀 수입량은 11,910톤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3월의 46,761톤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식량난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이 어느 정도 식량 부족 상황을 해소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3월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VOA는 미 해양대기청의 위성 자료를 분석해 북한의 예년보다 약 1개월 앞서 봄 가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어떤 계산에서 밀착하는 것인지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호는 왕야진 신임 중국 대사의 평양 부임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왕 대사는 2021년 2월 북한 주재 대사로 내정됐지만 북중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2년간 베이징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전임자인 리진진 대사는 무려 6년 9개월간 평양에 근무하고 2021년 12월 귀국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는 1년 4개월간 대사가 없었습니다. 신임 왕대사는 3월 27일 중국 단둥에서 승용차 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왕대사는 4월 6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왕대사는 5월 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최 외무상이 5년 전 오늘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다렌에서 가진 역사적 회동을 강개무량하게 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북중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통적인 저중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최선희 외무상은 평양 외곽 고방산 초대소에서 왕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환영 연회도 베풀고 함께 낚시를 하는 등 환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왕대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대사는 11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을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를 만났습니다. 왕대사는 이어 19일 평양에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와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말에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으로 입국한 유일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사가 왕야진 대사고요. 최근에 북중관계 강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 북한도 조만간 국경 봉쇄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중 양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다시 열고 화물차 교역과 인적 왕래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신문에 중국은 걱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국경을 언제 재개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여행사 두 곳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10일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자 2002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지만 화물 트럭 등의 육로 수송은 3년이 넘도록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 인민이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북한도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made a pivot, a strategic pivot toward China and Russia.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개공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장차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차나 기본적인 군사력이 지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더도 별로 없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군과 러시아군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하니까 그런 군사훈련 참가하는 가능성은 중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에 접근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2017년부터 6년간 계속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11.4%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접근에 식량난과 물자난 외환난을 극복하려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국경 봉쇄 상황이 장기화를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구로 북중관계, 북러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여행사가 북한에 단체 관광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평양에 보낼 경우 북한은 상당한 외화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은 연간 120만 명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관광으로 3억 6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마키노 교수는 김 위원장이 올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문제가 없으면 시진핑 주석 등 그 푸틴 대통령 등 김정은 씨가 만나기로 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밀착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강화시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미중 대결 구도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4자회담, 국제협력 구도는 물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 또 미중 전략 전쟁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했고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 강화에 발맞춰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결속을 강화하면서 강대강 대결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등 다수의 이사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는 2021년 11월 크렘린과 협력하는 악랄한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수입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nior Russian officials and the DPRK have been involved in additional discussions aimed at Russia providing the DPRK food and commercial aircraft.
우드 대사는 이어 게다가 러시아 고위관리들과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에 20여 종의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상업용 항공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에 대한 추가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하는 정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바그너 그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24종 이상의 무기와 군수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군수품 지원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대사도 이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푸틴의 불법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Russia sources weapons for Putin's illegal war from states such as Iran and DPRK.
그러면서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부족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이란에서 전투용 드론, 북한에선 미사일과 탄약을 구입하며 불법적으로 무기를 조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딜 리비에르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 등에서 조달한 무기 중 일부는 학대와 범죄를 일삼는 용병 그룹 바그너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의 알바나 토틀라니 유엔 부대표는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불법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permanent member of this council that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has called a meeting to condemn those who support the victim of their attack.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지중해 국가 몰타의 바네사 프레이저 유엔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획득하려 한다는 최근 보고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안보리 자체의 권위와 온전함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상 유엔 주재 부대표는 이날 특정 국가나 진영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전장으로의 계속된 무기 유입은 심각한 도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이 평화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7년 5월 23일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98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인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에는 중부 오하이오주에서 살았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농산물 중개업을 하다 31살 때인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합니다.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됐으나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연결되면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회사는 미국 정유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되고 18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 원유의 80%가량 급하는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록펠러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913년 록펠러 재단이란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병원, 교회, 학교 등 많은 사업에 큰 지원을 했습니다. 유엔 본부 자리도 록펠러 재단이 기부를 한 것입니다. 록펠러는 장수를 누리다 1937년 5월 23일 98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은 정계, 재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34년 5월 23일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가 사살됩니다. 연인 사이였던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2년부터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를 돌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주유소와 은행, 식당 등에서 돈을 털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인들은 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보니와 클라이드의 은행 강도는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의 일화는 이후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